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 저희들이 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남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유익이 되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이지요.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제 몇 시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 24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고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역한 때도 간혹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해야 그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게 조금 덜 존칭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읽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 위에 생물들, 본문은 땅 위에 생물들을 세 부류로 말합니다. 첫째는 가축이고, 가축. 둘째는 기는 것이고, 우리 거꾸로 지금 읽어보면 뒤에서 두 번째 글 먼저 하면 육축은 가축이죠. 가축이고 둘째는 땅에 기는 것이고 셋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첫째 부류인 가축은, 가축 혹은 육축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가축은 소, 양, 말, 나귀, 낙타, 그리고 돼지나 개나 고양이, 토끼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부류인 기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기는 동물, 소위 파충류 동물을 약 6천 종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에는 악어나 거북처럼 물에서 사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외해도 도마뱀이나 뱀 종류만 약 거의 3천 종에 이르며 그 중에 비단뱀 같이 길이가 9m나 되는 것도 있고, 기는 것 중에서 굉장히 길죠. 9m가 되고 어떤 도마뱀 같이 길이가 5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는 것 중에는 조그만 도마뱀도 있고 5cm 반뼘도 안 되는, 4분의 1뼘 됩니까? 한 뼘이 20cm니까 4분의 1뼘 되는 조그만 것도 있고, 9m 되는 비단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개구리나 두꺼비 종류가 약 2,7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개미, 바퀴벌레, 거미 등 곤충이라고 말하는 곤충이라고 인섹츠 곤충이라는 것 혹은 발이 6개 달린 벌레들은 무려 80만 종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종류도 참 많습니다. 곤충이 80만 종 이상. 자, 이 둘째 부류의 땅에 기는 것이고 셋째 부류인 땅의 짐승은 소위 포유동물 중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포유동물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고 새끼를 보호하며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미가 새끼 훈련을 잘 시키고 또 머리털이 있고 그 머리에 사람처럼 털도 좀 있고 체온이 있고 뇌가 발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동물들이 포유동물들이 약 4천 종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사자, 표범, 코뿔소, 곰, 기린, 사슴, 원숭이, 여우 등 우리가 아는 그런 야생동물들을 그 외에 많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코끼리는 큰 동물이니까 유명하죠. 키가 7.5m, 무게가 7.5톤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큰 동물이 맞고 치타 같은 동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달리기 선수는 아주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그런 짐승이죠. 치타. 또 짐승의 수명도 다양해서 코끼리같이 60년이나 사는 것도 있고 쥐같이 1년도 못 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6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창조죠. 사람은 땅의 동물들 중 하나이거나 원숭이 같은 저급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죠? 다른 짐승하고 구별되게 여기 오늘 말씀에 특별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은 만들다 또 창조하다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짓는다라는 히브리어는 다 세 단어가 다른데 사용했는데 이 세 단어는 서로 교대로 쓸 수 있는 뜻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만들다, 창조한다,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암시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입니다. 물론 삼신이 아니고 세신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암시합니다. 세 분을 여기에 보이는 것이 복수니까 우리인데 그러나 일체는 여기에 증거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전체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를 암시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거기는 좀 더 분명하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더욱 갖게 되죠.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독특성, 사람의 가치성과 존귀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특별함이 거기에 여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형상이나 모양은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어떤 때는 형상 하나만, 어떤 때는 모양 하나만 표현되는 때도 나오니까 형상과 모양은 그냥 같은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 고, 코, 입 이런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성, 영적 특징을, 특성을 가르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의 핵심을 지식과 의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다. 과연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지혜와 지식이 특출하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있는지 모르지만 읽어나가면 2장인가요? 거기에 모든 짐승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주니까 얼마나 지혜가 지식이 있는지.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요소들, 지식과 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으나 그래서 지금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무지한 인생이 되었고 도덕성이 없고 심히 악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으로 회복된다고 오늘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구원 얻음으로써 지식의 회로 회복을 얻고 의, 도덕성의 회복을 얻는 사람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가르쳐서 살인하면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려야 돼. 너도 사형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범죄한 인생도 형상이라고 여기시고 그래서 그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큰 죄다. 그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죄다. 그러니까 죄인도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 외에 사람의 어떤 독특한 점들도 포함한다고 보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인격성과 생물 통치권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것의 기능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짐승이 몸의 구조나 새끼의 출산과 양육 방식이나 지능 등에 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포유동물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사람도 그래서 동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아주 쉽게 부르지.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포유동물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근본이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 본질적 차이이며 사람과 짐승의 가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생물들을 암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 기능의 차이와 질서가 있지만 그 둘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28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1차적 목적은 출산에 있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창세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은 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출산을 통해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짐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요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도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든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이다. 상 받기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기업 확장도 좋아할 터인데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읽죠.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은 아 결혼이 복이고 자식은 힘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은 상급이로구나. 내가 자녀를 많이 받으면 상을 많이 받는 것이로구나. 젊은 자의 자식은 계속 읽어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과 같으다. 자녀들을 이것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전쟁 나가면서 화살을 한두 개만 화살통에다 넣고 나가는 그런 군사가 없지요. 가득히 화살을 가득히 채워서 나가서 전투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비유하기를 그렇다고 자녀를 10명, 100명 낳으세요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면 되지 두 명이면 힘들어 셋 어쩌려고 세 명씩이나 이렇게 사는 그런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정말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믿는 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성경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1차적으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흔히 문화 명령 문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삶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터넷 문명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 보전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내버려 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성경을 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로구나. 땅을 정복하는 일은 땅의 개발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개간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개발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주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땅을 정복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얘기겠죠.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병립할 수 있겠는가. 개발을 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좀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일밖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은 생물들을 다스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목적에서 떠나며 그 임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적 악을 행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암소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아직 있습니다.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 속에는 노아 홍수 후에 허락된 대로 생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생물들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동양에 또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하는 종교 사상과 같이 생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또 다음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또 다른 짐승은 이전에 어떤 인간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허탄한 헛된 생각을 우리는 정죄해야 합니다. 생물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므로 창세기 9장 3절 말씀 노아 홍수 후에 생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닙니다. 살생은 금지된다. 그거는 잘못된 종교 사상이고 우리가 성경적 사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가축이나 물고기를 감사함으로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29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라는 단어인데 푸른 채소를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또 새들과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푸른 풀이라는 푸른 원어는 푸른 채소라는 뜻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포함하였다고 보입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의 기는 것들에게 주신 원래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의 일부가 육식 동물이 된 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화된 이후, 특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여기에 31절에는 매심이 좋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된 세상, 하늘과 땅, 산들과 들판, 바다와 강들과 호수들, 아름다운 지구에 그런 장소들이 많지요. 또 들판의 식물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생물들, 땅의 동물들은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제 컴퓨터에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산 컴퓨터는 킬 때마다 초기 화면에 아름다운 그런 경관들을 늘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우고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와, 세상에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 참 많은 모양이다 하는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의 지혜와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지혜도 아름답고 사랑이라는 것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또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친구 간의 우정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 창조의 세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조된 본래 모습이 아니고 천사의 타락과 그의 꾀임을 받은 첫사람들의 범죄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는 진선미의 세계, 진선미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의 세계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에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고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간혹 텔레비에 나와서 어찌 인류의 연대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지구의 연대가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런 얘기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지식인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진화론자들이로구나. 그러나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몇만 년, 몇십만 년, 그것을 우리가, 제가 설명, 그 책에서도 좀 설명하고 많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설명을 다 해서 많이 상식이 되었지만, 그들이 계산한다는 연대 계산이라는 C14 무슨 연대 계산을 가지고, 방사성 C14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대 계산은 전혀 그건 가설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천년, 이천년 전의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현재 상황과 똑같이 가정하고 계산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의 상황이, 노아 홍수 심판을 전후한 그런 지구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때는 계산이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 똑같이 지구의 연대를 수억 년, 수십억 년으로 잡는 것은 우라늄의 동위원소의 연대 계산,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들이 얼마나 그런 방사성 원소에 이 지구가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대 계산을 현재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 연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계산은 전혀 그건 가설입니다. 2000년 전에 가봤습니까? 그런 기계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기계가 생긴 것은 100년도 안 되는 때인데, 2000년 아니라 몇백 년 전에도 가서 연대 계산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누가 알아요? 그 가정을 당신이 살아보지도 않고 그걸 과학이라고 믿으라고요?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그런 것이 과학이라면. 나는 그런 과학은 안 믿습니다. 그것이 가설이지 왜 과학입니까? 과학은 객관성이 있어야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상황을 거기다 갖다가 대입해서 연대 계산을 해놓고 그것을 과학이라니요.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적인 사상이요, 허무한 사상이고 비도덕적 사상입니다. 진화론에는 사람과 짐승들 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엄격히 말하면 진화론자들은 짐승도 잡아먹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이 조상일지도 모르니까 조상을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없고 도덕적 선과 의의 근거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잘못을, 진화론이 헛된 사상이라는 것을 단번에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존재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의와 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은 어느 정도 해왔지만 지혜와 지식, 참된 의와 선은 잃어버렸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도 때로는 생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약간의 도덕성이 남아있지만 세상과 사람의 본성은 매우 죄악되고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져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일곱 번 언급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본래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니까 예, 보시기에 좋았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였습니다. 생물 세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고와 고통, 미움과 다툼, 속임과 늙음, 살인, 죽음, 또 각종 자연재해들, 각종 질병들과 전염병들, 현대사회의 각종 대형사고들, 전쟁들 등이 끊임없이 있는 불행한 세상이 된 것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그 세계에는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요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깨닫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이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음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법적으로 회복하고 실제로 조금씩 회복하여 지혜와 지식을, 도덕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힘써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가 최선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의 세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